요한복음 11장 15절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
아들 시므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었으나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었으나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필리핀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의 이 보고를 우리가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서는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같다는 느낌이 들고 또 하나는 그 순교를 이렇게 목전에 두면서 이제 이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들 또한 깨닫게 되는 좀 묵직한 메시지였고요. 또 필리핀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들이 특별히 이제 뭐 복음을 핍박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음에도 뭐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많은 나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우리 가장 측근에 있는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는 그런 사건임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순교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많이 생각이 되어졌고요. 하나님께 순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언가. 이제 물론 그것이 너무나 실제 상황이고 우리가 사실적인 믿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뭔가. 그래서 제가 지난 며칠 동안에 그 이제 순교에 관련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이미 순교의 피를 흘리신 분들의 어떤 부분들을 좀 많이 찾게 되어졌는데 제가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순교할까? 그 각도로 이제 이렇게 알아보니까 물론 빚진 마음으로 순교하는 것도 맞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거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데 실제 순교자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공통점은 뭐냐면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부분입니다. 남는 게 딴 게 남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 또 주님이 주신 사랑 바로 그것 때문에 아낌없이 당신들의 목숨을 드렸다고 하는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같은 데도 보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마지막 질문.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조만간에 육신적으로는 영영 그들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바로 그 시점에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가장 마지막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제 베드로 개인에게도 마지막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사실 이 질문에 답을 한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뭐 주님의 이 땅에서의 교육이 마무리가 됐다 아니면 그 테스트에 통과했다고 할 정도로 사실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이면서 최고 중요한 질문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 질문에 답을 우리 각자가 하셔야 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 중에도 성향이 뭐 사랑의 어떤 풍성한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대부분 그렇지 않은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성향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한 또 감정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안에는 굉장히 깊은 심오한 내용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오한 내용들을 좀 훑어보고 그 심오한 내용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해서 이 질문이 늘 우리의 머리와 가슴 속에 남게 되고 늘 이 질문에 깊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좀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곳이 동일한 요한의 어떤 편지인데요.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도 요한 1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이제 그 본문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과 요한 1서 4장을 본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7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새롭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그게 요한일서 4장 8절인데요.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이 많다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정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하게 된다면 또 많은 것들이 좀 풀려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의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있느냐 요 각도도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여러분 좀 이해하시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런 일들이 이제 존재론적으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시는 거죠. 다른 말로 오늘 이 정의로 표현하자면 그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 흘러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믿게 된다고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풍성한 건 뭐냐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랑에 대한 정도를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도 맞지만 그 사랑으로 내가 풍성하다 이 얘기도 맞는 거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이신 그 하나님으로 풍성하냐? 네 사랑이 풍성하냐? 그 얘기를 질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얕은 베일은 하고 첫 번째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정도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사랑이구나.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깊은 말씀들을 잘 못 전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방법이 뭐냐면 독생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요한일서 4장을 체크해 두시고요. 4장의 9절을 먼저 보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방법이 뭐냐면 독생자라고 한 것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즉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가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독생자를 다른 각도로 그 독생자를 보내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나타난 바가 되었다. 드러난 바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비슷한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먼저 8장을 보시면 로마서 8장 8장 31절부터 39절에는 너무나 놀라운 얘기가 쭉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39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다. 근데 그리스도가 뭐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드러난 사건이 뭐냐면 그리스도 사건이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오신 사건,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함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시고 왜 그런 가스펠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셔서 사랑하셔서 오셨네라고 하는 가스펠이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나신, 그리스도의 오신, 그거 그리스도의 존재, 이것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의 사실은 더 절정은 뭐냐면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또 우리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각도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당신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각도, 또 하나는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는 얘기죠. 이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런 사랑은 없는데 내가 바로 그런 사랑으로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만큼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 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만 하나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다 함축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요한일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석구석 이렇게 다른 각도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4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요한이 쓴 구절이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됐다고 하는 말을 요한이 썼습니다. 요 한 구절 안에는 예수가 정말로 누군지 알고 믿으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알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을 또 제시합니다. 유일한 기준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시인하는 그 기준, 정말로 믿는 그 기준 말고는 딴 기준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시인하는 이 기준 말고는 전혀 없다. 정말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그가 하나님 안에 벌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뭐 부연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이 맞지만 그 말을 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고백한다는 얘기는 뭘 안다는 얘기냐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시니까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각도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우리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예수 믿음이 나의 영원한 문제, 이 문제도 해결하고 저 문제도 해결하고 요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땐 그것은 지극히 우리 인간적인 수준의 입장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저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 이런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히신 게 아니냐?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우리 모든 문제를 그 십자가상에서 끝내셨기 때문에 믿는 것도 맞지만 다른 각도로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차원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얘기는 너무나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시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이 정의 자체가 너무 심오하고 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타나기를 드러내시기를 어떻게 드러내셨냐면 독생자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내셨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함축이 그 독생자의 십자가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안에 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실을 믿을 때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얘기고 그 사실을 믿을 때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교차 내지는 교제 상호 내재가 벌어집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얘기는 내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도 맞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높은지를 내가 안다는 얘기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 십자가 안에 똑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셨다고 얘기할 때는 뭐가 선행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선행되어 있고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선행되어 있고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냐라고 하는 것까지 다 녹아져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믿을 때 그동안에 문이 이제 이렇게 닫혀져 있던 문들이 확 열려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막 쏟아져 들어오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나 봐요. 뭐 귤인가 뭐 오렌지인가 이렇게 크게 싣고 가다가 이게 도로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쏟아지는데 그 상자 생각해보세요. 큰 트럭에서 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경찰관이 7명인가 8명인가 왔는데 이게 죽는데 죽기 뭐 어떻게 도로가 아수라장 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뭐 7명 경찰관이 죽겠냔 말이야. 뭐 생각해보세요. 문 열렸는데 뭐 한꺼번에 확 오렌지가 쏟아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제 또 이제 이 모래를 싣고 가는 어떤 큰 트럭이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 때 한꺼번에 뒤로 문을 열 때 확 쏟아지잖아요. 얼마나 장관입니까? 보통은 이제 댐 건설을 많이 하잖아요. 댐은 수위 조절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방류할 때는 정말 장관이에요. 확 쏟아진 건 장관입니다. 언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깊은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드러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옹졸하게 그분을 믿으면 내가 천국 가기 때문에 믿는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분을 믿으면 내가 죄가 해결되고 내 영적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 좋은데요. 그것은 지극히 우리 낮은 수준의 입장일 수 있습니다. 그 반대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근거가 뭐냐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근거가 뭐냐 말. 그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것이 근거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근거고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보내셨고 그는 그 그리스도 예수는 직접 오셨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 근거고 그리고 그가 오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당신의 목숨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동안 닫혀져 있던 그 문들이 한꺼번에 열려서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표현을 굳이 하자면 하나님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표현이 뭐 낯설기도 하지만 표현하자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냥 쉽게 설명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네가 사랑한 정말로 네가 사랑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성향이 좀 좋다 나쁘다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 의미를 아는 자가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특별히 일본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보다 훨씬 빨리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복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표현도 맞지만 은밀하게 얘기하면은 기독교가 들어온 겁니다. 선명한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벌써 일본이 500년이 돼요. 500년이 된다고. 500년이 되는데 지금 이제 파악하기로는 이 일본에 우리보다 인구가 거의 두 배 이상 많은 이 나라에 일본 전체 교회가 몇 개냐 8천 개 있대요. 8천 개. 제가 이제 이 우리 철산동 광명시 철산동 교회가 몇 개인지 한번 보세요. 광명시 안에 몇 개가 있는지 보세요. 광명시 안에만 8천 개 넘지 않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만 따지더라도 너무 낮습니다. 그렇고 또 일본에 얼마 이제 꽤 오래됐지만 그래도 아직도 여파가 있는 오음 진리교의 여파가 일본 사람들로 하여금 아 저렇게 광신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800만 우산도 우산이지만 광신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고 예의가 바른 이 사람들이 뭐 큰 충격이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방해가 있다는 얘기죠. 또 다른 각도로 그런 중에 믿는 일본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꼭 이제 비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데 가보면 이게 이제 뭐 물건 같은 거 찾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 바닷가 같은 데 가면 이제 조개들이 숨는 구멍 아니면 낚시들이 숨는 구멍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 파열하여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데는 가면 이제 구멍을 암만 파도 안 나오는 그런 어떤 모래사장이나 뻘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가면 파기만 하면 놓은 데가 있어요. 제가 그걸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지난 여름에. 이제 장모님 모시고, 제 조개 캐기 이런 거, 나는 그런 게 이상하게 안 돼. 뭐, 이렇게, 심지어는 어릴 때 보물찾기 해도 제가 별로 찾아본 적이 없고요. 하다못해 뭐, 아이들하고 구슬치기 해도 따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상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파가지고 뭐, 조개 나오고 이런 게 제가 경험을 못 해봤는데, 어떤 아저씨가 가르쳐 줘가지고, 저기 가면 조개가 난대요. 이 조개 받치더라고. 하니까 정말 손으로 이렇게 싹 훑어도 나오더라고. 얼마나 짜릿한지. 어떤 데는 가면 많이 나오고 어떤 데는 암만 캐도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한국은 후자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가 별로 없어요. 예, 욕하는 게 아니고. 일본과 비교해보면 정말 적은 숫자인데 적은 정말 신실한 사람들. 숫자 적은데 적은 사람이 다 신실한 이런 사람들. 기준 자체가 왜 그러냐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를 오다 보니까 결단을 하는 겁니다. 진짜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식의 전도가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진실로 정말로 믿는 사람들 통해서 올바른 복음이 전해질 때 일본은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때가 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는 그냥 이론이나 신학을 전달해가지고는 될 일이 안 돼요. 지금 어제도 들어보니까 신학교 문들을 다 닫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교들이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학생이 없대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신학교들이 지금 다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부흥 전략, 뭐 총동원 전도실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믿는 자가 진짜로 믿는 모습 보일 때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땅이 이 땅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해야 될 선거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큰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론적으로 잘 정리하고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못 살리고 일본 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 예수 믿습니까? 물어봤을 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말을 다시 해보자고요. 요한복음 21장에 질문을 해보자고. 네가 정말로 예수를 믿느냐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라고 하는 것의 다른 질문은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 얘기예요. 요 얘기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랑이 흘러들어오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온다고 얘기할 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게 요한일서 4장의 포인트입니다. 보겠습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복음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아주 중요한 구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5절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요한 1서하고 연결되어져야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드러남, 이게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다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렇게 믿으면 내가 내 안에 있는다는 거죠. 정말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점점 더 하나님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다른 각도로 얘기하자면 이 사랑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이 사랑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계명을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영혼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가 아니에요.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들이 당연히 벌어지니까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 주님의 제자 맞네. 왜 그러냐? 사랑이 저렇게 풍성한 거 보니까 사랑이 흘러나오면 넘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정말로 주님의 제자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이 주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새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사회 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사랑의 참다운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지금 우리는 이제 접근을 이제 본질적인 접근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본질적인 접근이 안 되는 사람일수록 다른 외부적인 껍데기로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당연히 나와지는 것이 안 되니까 뭔가 많은 것을 가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부하는 아이들도 그냥 정말로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는 아이들은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될 이유가 있고, 막 그런 마음도 있는 애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얘기 안 해도 공부합니다. 가르쳐 줄 건 뭐냐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하면 된다. 이 효과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제도를 장치를 가하는 거예요. 뭐 숙제해라, 뭐 몇 개 외워라, 단어 몇 개 해라. 그래 그것도 뭐 안 해오니까 쪽지 시험 치고 뭐 하잖아요. 왜 그래? 안 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니까 하는 이것이 물론 소수에게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하지만 다수에게는 그래도 안 해. 쪽지 시험 맨날 저분들 왜 그래? 공부를 하게 하기 위해서 쓴 방법인데 오히려 이게 상처가 됐단 말이에요. 시험 치고 나서 더 나쁘고 뭐 더 나는 재능이 없구나 이러면서 각자 자기의 길로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좋은 장치인데 사실은 우러나와서 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장치를 고안하는데, 사실 장치를 통해서 이런 어떤 실제적인 내용을 끄집어내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 세상 공부나 아니면 뭐 어떤 운동의 어떤 향상이나 이런 괜찮아요. 하지만 신앙생활도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해. 제가 하지 마라. 율법식으로 계속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비슷하게 남아있어요. 예수 믿는 껍데기는 있어요. 정확하게는 교회 다니는 껍데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이토록 오래 다니면서 늘 답답하고, 교회를 이토록 다니면서 사실 성경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던 그 삶하고는 전혀 안 됩니다. 어떻게 내 것을 남한테 이렇게 그냥 줄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는 계속 사랑한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세계복음 한다고 하면서 계속 내 것 챙기고, 내 거 이러고 앉아있어요. 머릿속에 막 계속 막 들어갑니다. 컴퓨터보다 더 빨라요. 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막 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산합니다. 뭐가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 모든 상황 속에서. 왜 이리 됐습니까? 진실로 중요했던 본질적인 질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에요.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조건 어떤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뭘 의미하고 있냐면, 네가 정말 나를 어떻게 믿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 깔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의 어떤 그리스도 사건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을 믿는다는 얘기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되 머리로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줄 만큼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것이 믿는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예요. 그렇게 믿을 때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믿습니다. 그 죽음이 나의 나를 위한 죽으심인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분인지를 내가 믿습니다. 내 인생을 나를 사랑하신 당신을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을 드릴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일이 신분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놀라운 생명의 변화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빛이 점점 우리에게 비치는 거죠. 오늘 요한일서 4장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그 사랑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랑으로 채우실 때 우리가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인생입니다. 육신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인생이라면 전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걸 보세요. 뭘 사랑하고 있는지. 예, 높아지려고 하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전부 사실은 그거잖아요. 눈 들어가는 것이 전부 그거잖아요. 남들보다 앞서고 남들보다 잘되고 남들보다 부유하고 남들보다 뭐 인정을 많이 받고 전부 세상이고 전부 육신이고 전부 물질이고 전부 자기고 전부 세상입니다. 그게 본질이라고, 우리의 본능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계속 넘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저 나하고 피붙이도 아닌데 나에게 뭔가를 해준 사람도 아닌데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은 그냥 이해도 힘들잖아요. 우리는 우리 중에 돌아다닌 말들 중에 가장 많이 익숙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용서가 안 된다면서. 용서가 안 된다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일단 뭐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로 기정사실로 하고 사랑 이전에 뭐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인정도 안 되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면서 전부 우린 이러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의 사명으로 감당이 되냔 말이게. 내가 억지로 원수를 사랑해야 돼. 원수를 사랑해야 돼. 이게 되냔 말이에요.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열심히 싸웁니다. 우리 첫째와 둘째가 열심히 파이팅하고 셋째와 넷째가 열심히 파이팅합니다. 암만 얘기해줘도 안 돼요. 라면 이렇게 생라면 먹으면서도 막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이거를 사랑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잘하는데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되냔 말이에요. 이게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 사랑해야 된다 이게 되냔 말이에요. 이게 습관 하나도 안 바뀌는데 되겠습니까? 이거는 사명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기독교인이니까 해야 되는 어떤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어느 때 가능하냐면, 어느 때 가능하냐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완전히 장악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질문을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뭐 하면 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15장의 표현으로 뭐죠?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 얘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해라. 그 얘기거든. 그걸 좀 넘어서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건 사명으로 힘든 얘기예요. 우리의 성향으로 힘든 얘기입니다. 종교 속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껍데기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런 진실로 믿는 자, 진실로 믿기 때문에 믿는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를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얘기할 때 이 모든 것을 전제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것이 십자가로 구현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치루신 것이구나. 주님 내 이제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끊임없이 막 구애를 하잖아요. 가끔 보면 이제 보통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 너무 남자는 못나는데 여자가 너무 이쁜 분들이 있어요. 물론 남자가 탁월한 경우들도 있지만 끊임없이 막 구애해가지고 열 번치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면서 계속 그게 나중에는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결혼하는데 이제 2세가 약간 좀 슬프죠. 그래서 결혼하면 하여튼 계속 구애해서 여자의 마음을 열고 이 여자가 드디어 야,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해주는데 내가 마음을 열어야지 이렇게 이제 결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내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그것도 맞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그것도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보장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것도 좋아지고 저것도 좋아지고 뭐 수준이 나아지고 그래도 뭐 예수 안 믿는 것보다는 성질도 좋아지고 막 그것도 맞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시극히 우리 입장에서의 헤아림입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천국 가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가 뭐 예수 믿으면 내 죄도 해결되고 사단에게서 내가 빠져나오고 영적인 어떤 권세도 가지고 다 좋은 얘기예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하시 나쁜 얘기 어디 있습니까? 다 좋은 전부 우리 입장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믿는다는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고 그가 누군지 믿는다는 얘기고 그가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냐 그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한다는 얘기거든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냐 독생자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구현됐다는 얘기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난 바 됐고 그 사랑은 어느 정도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십자가상에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얘기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생 전체를 당신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끊임없는 구애에 내가 내 마음 문을 열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나도 그 사랑이 내 이생 전체를 던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혼해서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흘러들어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얘기는 그 사랑이 나에게 끊임없이 흘러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분이 나를 장악하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넘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하라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본질에 계속 성장하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 질문에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전보다 조금 나아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질,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질문해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그 사랑이 흘러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5절부터 17절은 총 3번의 반복을 하십니다. 동일한 질문을 3번 하셨다는 얘기, 심심풀이로 질문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질문만이 유일한 질문이고 이 질문의 대답이 유일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비교급이 아니에요. 그냥 비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계속 묻습니다. 세 번씩 묻습니다. 완벽한 질문이죠.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주님의 답은 뭐냐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놓고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가 네 인생을 취하겠다는 거죠. 네 목숨을 취하겠다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네 팔을 벌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묶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누군가 나를 묶어가지고 끌고 간다는 얘기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 얘기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다른 말로 이제 이렇게 결국 로마에 이렇게 잡혀가시고 순교당한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것들을 이중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닌 거죠.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가고 싶은 대로, 이게 아닌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잡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가 그 시대는 복음 때문에 순교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순교자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상에서 못 박힐 때 내가 어떻게 내 사랑하는 주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못 박힐 수 있냐.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18절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일이 이제 벌어졌다는 얘기죠. 이게 언제 가능한 것이냐. 이렇게 일평생 영혼들을 사랑하고 결국 자기 목숨까지 이제 순교의 제물로 드리는 일이 언제 가능한 것이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바로 그것으로만 가능하다는 일이에요. 그것으로. 그냥 순교하고 이게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사명으로 아니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물론 맞습니다. 은혜도 크고 사명도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어떤 양심이지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건 뭐냐면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알고 내가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그를 사랑할 때 가능한 일이 이 얘기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목숨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일들이 그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가 오늘부터 계속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얼만큼 믿는지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속도를 높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믿는 것도 나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아니면 어떤 내 어떤 원하는 바람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 주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나를 사랑한 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얘기인데 여전히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내 방식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 자체를 다시 한번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이 몰려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한 구절만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 우리가 놓친 부분을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래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것이. 이렇게 그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다 도달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랑은 하나님이 속한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충만해진 이 방법 말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신뢰하면서 주님 우리를 장악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에 지금 완벽하게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 그래서 더 간절하게 우리가 사모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실한 신앙으로서 우리가 계속 세워질 때 우리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릴 수 있고 특별히 일본 땅은 이 복음을 믿는 이 믿음 복음을 믿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사랑으로만 일본을 살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몇 푼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못 됩니다. 전략 허접한 전략 가지고 할 수 있는 땅이 못 됩니다. 진실을 올바로 믿고 올바로 믿는 자의 삶이 사랑으로 터져 나올 때만이 일본을 살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때를 통해서도 새로운 시작이 일본 가운데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고 그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을 들어오셨고 그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이 계속 흘러 넘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대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오니 계속 이 하나님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런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전 세계의 복음화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또 일본을 살려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